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아의 방주를 떠올릴 때면, 을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고정된 이미지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 주일학교에서 자주 보는 귀여운 사포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주 평화롭고 막 동화 같은 장면 말입니다. 예쁘게 칠해진 커다란 나무배 위로 기린 두 마리가 목을 길게 빼고 있고, 사자와 양이 사이좋게 줄을 서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익숙한 이미지긴 하죠.
그런데 상상력을 조금만 더, 뭐랄까, 현실적으로 발휘해 보면 말이죠. 방주문이 열리고 노아의 가족이 발을 디딘 세상은 결코 그런 따뜻한 파스텔톤의 세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절대 아니었겠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물에 잠겨 있다가 갓 드러난 땅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썩어가는 잔해들의 엄청난 진흙탕, 그리고 무엇보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문자 그대로 텅빈 잿빛의 포스트 아포칼립스였을 겁니다.
와,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표현이 당시 상황을 아주 적막하게 묘사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겹겹이 쌓인 텍스트들을 뚫고 파헤쳐볼 케네스 매스유스 박사의 창세기 분석 자료는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방주에서 내린 직후에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된 세상에서 인류가 마주한 묵직한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롭게 세팅된 세상의 규칙들에 대한 아주 깊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방주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극적인 스펙타클에만 너무 집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이 열린 이후에 생존자들이 마주한 철저한 파괴의 현장을 자주 간과하곤 합니다.
저도 이번 자료 읽으면서 그 부분을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오늘 다루게 될 창세기 6장 후반부에서 9장까지의 기록들은요, 멸망의 위기를 넘긴 생존자들이 이 황량한 세계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룹니다.
단순히 고대 신화를 나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간 본성에 변하지 않는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끌어안고 세상을 유지하려는 창조주의 아주 냉철한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는데 이 자료에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가족이 텅빈 땅에 발을 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였잖아요.
네, 살아남았다는 엄청난 안도감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이 예배 직후에 하나님이 속으로 아주 놀라운 결심을 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땅이 있는 한 계절이 끊임없이 순환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아주 감동적인 대목이죠.
네, 여기까지는 참 감동적인데,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읽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나오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멈칫하십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라면, 인류가 푼 벌을 받고 이제 착해졌으니, 혹은 비록 악할지라도 불쌍하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악하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니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구절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인간에 대한 통찰 중 가장 심오한 대목입니다. 이 모순되어 보이는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개혁과 장칼뱅이 남긴 날카로운 분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 칼뱅이 이 부분을 다뤘군요.
네, 칼뱅은 만약 창조주가 인간의 본성이 선해질 것을 기대하셨거나 그 선함을 세상 유지의 조건으로 삼으셨다면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매일같이 대홍수를 겪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매일같이 물바다가 됐을 거다. 와, 섬뜩하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홍수라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겪고 1년 넘게 방주에 갇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자들조차 그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악한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주에 탔다고 해서 내면이 세탁된 건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창조주는 인간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그 절망적인 팩트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악함을 인류를 향한 무한한 인내와 보존의 근거로 삼으신 거죠.
이거 듣다 보니까 현대의 어떤 상황이 딱 떠오르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 코드 깊숙한 곳에 절대 고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버그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오, 재미있는 비유네요. 보통 그런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면 시스템을 폐기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잖아요.
이전의 세상은 홍수로 아예 삭제를 해버린 거고요.
포맷을 해버린 셈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발자가 그 버그를 고치는 걸 포기하는 대신에 그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지 않도록 운영체제 자체의 관용도를 엄청나게 높여버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치명적인 버그를 안고도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 비유가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멸망을 막기 위해 운영체제에 도입된 새로운 안전장치 혹은 패치들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새로운 규칙들이거든요.
어떤 패치들이 적용됐나요?
먼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최초의 축복을 노아에게 동일하게 반복하십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의 완벽했던 생태계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달라졌죠?
이 새로운 세상에는 두려움이라는 장치가 기본값으로 깔리게 됩니다. 모든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죠. 조화롭던 관계가 공포에 기반한 생존 경쟁으로 바뀐 겁니다.
아, 낭만이 사라지고 철저한 약육강식의 생존 모드로 들어간 거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식단에 엄청난 변화가 허락됩니다. 인간이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채식 위주였던 인류에게 육식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거군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이제부터 고기 먹어도 돼! 라고 하신 게 약간 좀 뜬금없게 들리기도 합니다.
문맥상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 고기나 다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아주 기이하고 엄격한 조건이 하나 따라붙잖아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요.
네, 맞습니다.
피를 빼고 먹으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고대인들의 위생이나 식습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왜 하필 피인가요?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피는 곧 생명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동물을 사냥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지만 그 생명의 본질인 피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한 가지 명확한 선을 그어준 것입니다.
명확한 선이라면 어떤?
생명을 거두고 주관하는 궁극적인 권한은 오직 창조주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강력한 브레이크였죠. 동물을 그저 마음대로 유린하고 착취할 수 있는 단순한 자원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아우, 그러니까 매일 식탁에 앉아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생명과 죽음은 내 권한 밖의 일이다 라는 걸 일상적으로 상기시키는 알람시계 같은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그리고 이 생명 존중의 원칙은 동물에서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인간 사회의 규범으로 확장됩니다.
인간 사회의 규범이라면 살인에 대한 처벌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살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는 동해보복의 원칙이 등장하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형벌의 이유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것을 보면 피해자가 귀족이냐 노예냐에 따라 살인에 대한 처벌이 달랐습니다.
신분에 따라 생명의 값이 달랐다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상대방의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살인을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그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아, 홍수 이전에 세상이 멸망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땅에 가득했던 홍역 때문이었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는 무법천지였으니까요.
정확히 그 점을 저격한 겁니다.
결국 이 새로운 규칙들은 인간 안의 파괴적인 본성, 그 폭력성이 또다시 세상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걸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군요. 인간 생명을 해치는 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창조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해버린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나게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룰로 세워둔 것이니까요.
와, 고대 사회에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의 가치를 동일하게 봤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명에 대한 새로운 룰이 주어지고 세상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 선포되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하늘에 아주 거대한 표식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우리가 흔히 무지개라고 부르는 그 현상이죠?
네, 그런데 메슈스 박사의 분석을 보면요, 이 언약의 장면에서 성경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뉘앙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7빛과 라치와는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라는 1인칭 대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다. 이렇게 계속 주체가 강조되죠.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 평화의 조약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맺어졌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통 고대의 언약은 쌍방의 조건이 맞아야 성립하거든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줄게. 이런 식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인간이 앞으로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무지개에 관해서 원어인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면 무지개를 지칭하는 특정한 단어가 쓰인 게 아닙니다.
무지개가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단어가 쓰였나요?
단순히 활이라는 뜻의 캐셰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고대 전전에서 화살을 쏠 때 당기는 그 진짜 무기 말입니다.
잠깐, 무지개가 아니라 무기라고요? 와, 그럼 이건 방금 전까지 세상을 휩쓸던 저격수가 자기 총을 하늘 한가운데 걸어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딱 걸어둔 거네요.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는 위안의 상징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방금 전까지 세상을 멸망시켰던 그 압도적인 무기가 내 머리 위에 걸려있다는 아주 서늘한 경고장이기도 한데요.
그 서늘함이 바로 고대인들이 하늘의 활을 보며 느꼈을 감각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고대 근동신화에서 신들은 번개를 화살처럼 쏘며 인간을 징벌하는 신성한 전사로 묘사되곤 했거든요.
천둥 번개가 치면 신이 활을 쏜다고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창세기 역시 그 이미지를 차용하지만 결론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무기가 이제 하늘에 걸려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는 선언이죠.
무기를 내려놓으셨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학자들이 주목하는 더 기가 막힌 은유는 그 활의 방향입니다. 무지개의 형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굽은 활의 시위가 땅에 있는 인간을 향해 당겨져 있는 게 아니죠.
아, 둥근 부분이 위를 향하니까.
활의 방향이 위로, 즉 하늘을 향해 거꾸로 당겨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와, 세상에. 쏘려면 하늘을 향해 쏘게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는 만약 이 언약이 깨져서 심판의 화살이 날아가게 된다면 그 화살은 땅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창조주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엄청난 은혜의 시각적 은유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말 압도적이네요. 자기 자신을 향해 활을 겨누고 있다니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인간을 보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하늘에 그 거대한 무기가 거꾸로 걸린 걸 보면서 노아의 가족은 비로소 다리에 힘이 쫙 풀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살았구나 싶었겠죠.
분명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평화의 표식이 하늘에 걸렸다고 해서 앞서 말한 그 인간 내부의 치명적인 버그가 고쳐진 건 아니었잖아요. 멸망의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생존자 노아에게서 바로 그 문제가 끔찍한 방식으로 터져 나오니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급 반전되는데요.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난 포도주를 마신 뒤 크게 취해버립니다.
네, 갑자기 술꾼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듭니다. 메슈스 박사는 이 장면을 분석하면서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대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새로운 아담, 즉 노아 사이의 구조적인 평행선을 아주 세밀하게 짚어냅니다.
어떤 평행선인가요?
노아 역시 아담처럼 흙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특정한 나무의 열매 때문에 타락했다면 이 두 번째 아담인 노아는 자신이 심은 포도나무의 열매 때문에 수치를 당하며 무너집니다.
아, 나무와 포도나무군요. 상황의 아이러니가 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 험난한 대홍수를 이겨내고 거대한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을 통제하며 종말의 파도를 버텨낸 그 강인했던 인물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한 영웅이죠.
그런데 정작 세상이 조용해지고 평화가 찾아오니까 자기가 뒷마당에서 직접 담근 포도주 한 잔에 완전히 널브러져 버렸다는 게요. 이거 거의 비극적인 블랙코미디 아닙니까? 가장 거대한 외부의 재난 앞에서는 살아남았으면서 가장 사소하고 개인적인 욕망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렸네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포장 없이 보여주는 인간 본성의 적나라한 리얼리티입니다. 거대한 재난 속에서는 훌륭한 구원자처럼 보였던 인물조차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내면에 숨어있던 오류 코드를 그대로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버그가 드디어 작동을 한 거군요.
벗은 채로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인적인 추락이 그저 한 노인의 우스꽝스러운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비극의 씨앗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새로운 세상의 첫 번째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향후 수백 년간 이어질 거대한 비극의 도화선이 됩니다.
여기서 노아의 아들 함이 등장하죠. 아버지가 벌거벗고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는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인 샘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떠벌립니다.
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아버지가 좀 주책을 떨었고 아들이 그걸 보고 험담 좀 했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큰일이 날 일인가 싶거든요.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그냥 가족끼리 흉 좀 본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텍스트를 고대 근동사회의 철저한 가부장적 문화와 십계명의 맥락 속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당시 가부장은 단순히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여 가정을 통솔하고 언약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제사장적 권위자였습니다.
아, 단순한 아빠가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 같은 거였군요.
따라서 함의 아버지의 수치를 일부러 들여다보고 밖으로 나가 폭로한 행위는 단순한 가식거리를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영적 질서, 즉 훗날 10계명에 등장하는 제5계명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반역이었습니다.
완전히 하극상이었네요.
아버지에게 위임된 신적 권위를 고의로 깎아내리려는 시도였던 것이죠. 반면 샘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보지 않으려고 뒤로 걸어 들어갔죠?
네. 아버지의 권위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시선을 차단한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함의 행동이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하극상이었는지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건 결론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저주 말씀이시죠?
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자초지종을 알고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는데 그 저주가 정작 잘못을 저지른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떨어집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요.
아주 당혹스러운 전개죠?
아니, 함이 잘못했는데 왜 엉뚱하게 손자가 저주를 받나요? 우리 상식으로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어진 불상사에 손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게 전혀 공정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 의문이 텍스트를 읽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당혹스러운 저주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처음 읽었을 1차 독자들의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차 독자라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이 글을 처음 읽고 들은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군요.
네.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매튜스 박사는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마주할 가나안 족속의 기원과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덕적 타락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해주는 일종의 도덕적 지도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이야제는 단순히 과거의 우당탕탕 가정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마주할 적들에 대한 영적인 기원 설명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조상의 영적 도덕적 성향은 그 후손에게 강력하게 유전된다고 보았습니다. 함이 보여준 권위모독, 불경건함, 무질서한 태도는 그저 함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과 그 후손들의 문화로 깊이 뿌리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나요?
네. 실제로 훗날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 족속의 성적 타락, 근친상간, 심지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악습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는 특정 혈통에 대한 맹목적인 차별이나 인종주의적인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키워갈 도덕적 부패의 궤적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장이었던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땅의 문화가 바로 이런 불경건함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 절대 거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고요.
그 맥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축복과 저주는 결코 생물학적 인종이나 피부색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명확히 밝혔듯 모든 인간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도덕적 선택과 행동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네. 이 가나안의 저주 본문은 부모 세대의 도덕적 실패와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문화를 오염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역사적 거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거울을 보고 배웠나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엄중한 경고를 무시했고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고스란히 동화되는 비극을 맞게 되죠.
노아의 장막에서 시작된 아주 사적인 갈등이 수백 년 후 한 민족의 운명과 멸망을 가르는 거대한 해일로 덮쳐온다는 게 정말 소름돋는 통찰입니다.
인간의 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폭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자, 이렇게 인류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복잡하고 불편한 사건이 지나갔는데 창세기 9장의 마지막은 아주 건조하고 차분하게 끝이 납니다.
네, 갑자기 톤이 바뀌죠.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이 엄청난 재난 영화의 결말치고는 너무 심심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무미건조해 보이는 결말이 성경 저자의 고도로 계산된 문학적 장치입니다. 고대 문학에는 우리가 쓰는 굵은 글씨나 문단 나누기 같은 시각적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형광펜을 칠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들은 구조를 통해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홍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창세기 5장을 보면 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는 차분한 족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네,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그 거대한 재난과 혼돈의 서사가 폭풍처럼 휘몰아친 후 9장의 끝부분에서 정확히 똑같은 형식의 족보 양식으로 서사가 마무리됩니다.
아, 족보와 족보 사이에 이 거대한 재난 서사를 끼워 넣은 거군요. 빵 두 쪽 사이에 두꺼운 패티를 넣은 샌드위치처럼요.
네,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죠.
엄청나게 질서정연한 기록 안에 극도의 혼돈을 숨겨둔 셈인데 왜 굳이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했을까요?
두 텍스트가 서로의 의미를 극대화해주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지루한 족보는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뒤집히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신실함과 질서를 대변합니다.
아,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거네요.
전대는 그 족보 사이에 끼워진 홍수 서사는 단조로워 보이는 인류의 역사 이면에는 인간의 끔찍한 죄악과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그리고 기적적인 구원이라는 역동적인 스토리가 피 튀기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거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은 이 옛날 이야기를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는 노아를 단순히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향해 묵묵히 방주를 지으며 행동으로 외쳤던 의의 선포자로 재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는 와중에도 산 꼭대기에서 거대한 배를 짓는 그 행위 자체가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설교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장엄한 설교였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홍수 사건 전체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의식인 세례의 그림자로 해석합니다.
세례요? 홍수가 세례랑 어떻게 연결이 되죠?
세례의 본질이 뭡니까? 물 속에 완전히 잠겨 죄악된 옛 자아는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죠.
아, 물을 통과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노아의 가족이 홍수라는 죽음의 물을 통과하고 방주를 통해 구원받아 완전히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딘 사건을 영적인 부활의 과정으로 완벽하게 치환해낸 것입니다. 고대의 재난 기록이 신학에 와서는 생명과 부활의 가장 강력한 메타포로 완성되는 놀라운 순간이죠.
와, 오늘 심층탐구 여정은 정말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저 주일학기에 예쁜 동화인 줄만 알았던 노아의 홍수와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깊고 묵직한 현실을 담고 있었다니요.
들여다볼수록 놀라운 텍스트입니다.
오늘 짚어본 내용들을 되새겨볼까요? 멸망을 통과하고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인간 내면의 오류 코드. 그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유지되도록 인내하시며 주신 생명 존중의 새로운 룰들.
그리고 한 해를 향해 당겨진 활을 통해 선언된 신성한 전사의 일방적인 평화 조약도 있었죠.
맞아요. 그러나 평화가 찾아오자마자 개인의 사소한 욕망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노아. 그리고 그 실패가 다음 세대의 문화적 타락으로 물결처럼 번져나가는 비극적인 역사까지.
정말 쉼없이 몰아치는 서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본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뼈대에 대한 아주 예리한 엑스레이 사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시대를 초월해 힘을 가지는 이유는 과거의 거울을 통해 오늘 우리의 내면을 투명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생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겸허히 인정하고 노아의 몰락을 보며
평온한 일상 속의 유혹이 재난보다 무서울 수 있음에 깨닫는 것. 그것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방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깊고 거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던져두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만큼 강력했던 그 대홍수로도, 심지어 영웅이라 불렸던 노아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그 끈질긴 오류코드를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진실이죠.
그리고 시대를 건너뛰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역시 분노와 교만, 이기심이라는 파괴적인 코드를 그대로 지니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쉼없이 솟아오르는 이 파괴적인 본성의 홍수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어떤 형태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걸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여러분의 일상에 묵직한 생각의 씨앗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라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완벽하게 자극할 새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